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똥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 이코노미에서는 전문가분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러분 혹시 신흥국에 좀 투자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 제법 좀 자산가 같은 대화 아닌가요? 신흥국 투자라고 하니까 좀 대단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베트남 펀드 같은 거 하나쯤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초전도체 테마주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자산에 나눠서 포트폴리오 짜보신 분들이라면 뭐 베트남 펀드 하나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베트남 펀드는 사본 적이 있고요. 근데 요즘 또 이 베트남 펀드 못지않게 많이 거론되는 게 인도 펀드입니다. 뭐 인도 이야기가 경제 뉴스에서 최근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그 인도 경제,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했더라 등등등 여러모로 경제 뉴스에서 인도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쯤 됐으면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인도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한 번쯤 공부해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책 10억이 열린다의 저자이자 CMK 투자자문 대표이신 김민수 대표님 듣똥라에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듣똥러라고 부르거든요. 시청자분들, 네. 듣똥러분들께 인사.
네, 듣똥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CMK 투자자문 김민수 대표로 있는 김민수이고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기업의 IPO 투자 유치 자리로 옮겨서 일을 하다가 제 마지막 근무처가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고요. 현지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들, 근무하면서 만났었던 인도 현지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했던 그 내용들을 그리고 현지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언제 인도에 좀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인도 기업에서 일하면서 관심이 생기셨던 걸까요?
네, 2019년도에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에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인도의 변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 인도에 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엄청 큰 것을 보고 제가 사실 좀 놀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나라에서는 투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네. 글로벌 이 스타트업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을 네. 하면은 인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미팅이 꽉 차기도 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2019년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네요. 저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책 제목을 왜 14억이 열린다가 아니라 10억이 열린다로 쓰셨는지 그냥 궁금했어요.
네, 네. 인도가 뭐 그 당시만 해도 네. 사실 그 인도 사회 소외층, 금융 소외층의 숫자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약 10억 명 정도 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도의 사회 금융 소외층 문제가 지금 빨리 해소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인도의 소비와 소득 그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게 지금 아주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 않은 게 10억 명이 더 있다였던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시장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인도가 뭐 넥스트 차이나다라는 이야기, 인도 경제가 뜰 거다라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제 체감으로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언급 빈도도 잦아지고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국력이 올라간 건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인도 경제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뭔가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에?
네, 인도가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산업혁명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도의 폭발적인 소비입니다. 인도의 소비가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도부터 네. 현재까지 연평균 약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가처분 소득도 네. 연평균 두 자릿수로 성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2021년도에는 인도의 네. 가처분 소득이 거의 20%나 반등을 했었고요.
코로나 중 아니었나요?
네, 코로나가 이제 아주 그 좀 심각했었던 2020년도, 뭐 2021년도 초도 그랬는데 네. 그것을 벗어나면서 인도가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안착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인도의 디지털 결제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증가가 됐고 또 이제 인도의 이 소비가 규모 있는 소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의 소비와 소득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인도의 투자입니다.
투자.
인도에서의 뭐 제조업 등 인도의 고정자산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GDP에서 이 투자가 차지한 비중도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GDP 전체에서 이 투자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에는 한 31% 정도 수준이었고요. 인도 정부도 이게 34%까지 올리는데 2026년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올해면은 34%가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네. 경우 빠르게 성장했었던 2000년 중반, 2007년도 현재 인도의 인당 GDP와 비슷했던 시기가 중국의 2007년도의 모습인데요. 이 당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했던 비중이 39%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현재 그 턱 밑까지 네.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요약하면은 인도에서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인도에 대한 투자도 정말 큰 폭으로 특히 2020년도부터는 이 투자의 규모와 그리고 투자의 구조도 아주 이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에 글로벌 자금도 몰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돈이 또 소비로 돌고 뭔가
그렇죠.
정말 돈이 많이 네. 돌고 있는 시장 같네요, 인도가.
그렇죠. 지금 이제야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소비가 투자, 투자가 소비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이 경제 성장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인도 경제가 왜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기사들 보면 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있긴 했거든요. 뭐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 인도도 뭐 교육열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뭐 한국의 60, 70년대도 그랬고 뭐 중국이나 다른 뭐 베트남이나 다른 신흥국들이 커가는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인도만의 특별한 점이나 인도의 다른 점은 뭘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중화된 표현들, 뭐 노동력 풍부하고 이런 표현으로만 이제 들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실제 인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길래 어떻게 이런 성장세가 가능하고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인도에 또 계시기도 했으니까 이건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딱이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인도의 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 먼저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모디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인도가 본격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인도 전체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약 60%나 됐었는데
뭐 관광이나 음식업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네. 다만 이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30%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전체 고용에서.
네.
그랬다 보니까 실업률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모디 정권이 취임하고 나자마자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제조업 진흥책이라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인도에서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2014년도부터 이제 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긴 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사회 소외층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인도 전체 인구 그 당시 13억 조금 넘었던 인구에서 실제 은행을 이용했던 인구 수가 1억 명에 불과했고요.
정말 극소수네요.
네. 그 나머지 인구 거의 13억 명에 가까운 인구 수는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블랙마켓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규모 있는 소비가 발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아무래도 저희도 뭐 차 살 때, 집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가 없는 시장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금융 소외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디 정권이 바로 잔단 요자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융 포용책이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Financial Inclusion이고요. 이 정책으로 사실 인도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생체 인식이 되는 그런 ID카드가 2010년도에 발급이 됐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선 2014년도부터 이게 보급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하르 카드라고 하는 생체 인식 ID카드가 이제는 일반화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나 보네요.
네, 지금 이제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보급이 됐네요. 네,
아드하르 카드라고 하면은 12이 숫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문과 홍채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이게 세계 최대 생체 인식 아이디 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거의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놀랍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계좌갖기 운동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계좌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무잔액 무비용으로 이제 계좌를 갖게끔 해줬고 그러면서 인도가 계좌 갖는 인구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도에는 한 해 동안 2억 5천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면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많은 계좌가 한 해 개설된 국가로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기도 했었고요.
은행 영어방인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인도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네. 모디 정권이 집권한 2014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에서 이 혁명과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모바일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결제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모바일 데이터 혁명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최대 기업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기업의 통신 자회사인 지오,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가 정확히는 손자회사인데요. 이 자회사가 4G 모바일 데이터를 2016년도 9월 달에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하고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도 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 4G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지오 서비스 출시 직전에는 기가당 한 4,0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0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면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빨리 늘어나겠죠?
유튜브도 엄청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보급률도 높아지고 모바일 소비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오 서비스 출시 직전에는 인도 전역에서 이 데이터 소비량이 한 2억 기가바이트 수준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10억 기가바이트로 5배가 성장하고요.
폭증하네요. 네.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는 72억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2021년도 월 평균의 중국의 모바일 데이터 소비량이 한 80억 중반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거의 중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월 데이터 소비량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엄청 팔렸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오 서비스 출시 이후 한 1년 동안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 보급이 더 됐고, 이 인도 지오 서비스 직전에는 약 2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에는 한 6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가 시작되면 억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억 명이 늘어났다는 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도에서 그 피처폰, 스마트폰 이 두 개가 이제 모바일폰이라고 보면은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인구수는 한 11억 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수는 한 6억 명 정도 되고
아직 팔 수 있는 대수가 많이
그렇죠.
남았네요.
그 인구가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 수준으로 매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빨리 늘어나면서 인도의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진 것이죠.
또 디지털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4억 명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디지털 결제 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인도의 결제공사, 인도 정부 산하의 NPCI라고 하는 결제공사에서 UPI라고 하는 새로운 결제, 디지털 결제 인터페이스를, 네. 앱을 이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데요. 이게 은행 간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제가 아주 예를 들어서 민수가 이 철수한테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제 돈을 보낼 때, 네.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 상대방의 철수의 전화번호와 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아드아르 카드 번호만 알아도, 네. 이 디지털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약간 네.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일반화가 빨리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전 2018년도, 19년도, 17년도, 16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카카오페이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축의금 봉투도 있잖아요. 아예 그 기능이.
네. 근데 이제 인도는 2016년도에 이 UPI가 론칭이 되고 나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2017년도 1월 달에 디지털 결제 건수가 446만 건이었는데요.
446만 건.
이게 불과 5년 뒤에 2022년 1월 달에는 46억 건으로 1000배가 성장하고요.
예,
네,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46억 건이었던 게 1년 지나서 올해 1월 달에는 80억 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결제 건수가 이미 중국의 디지털 UPI 기준으로 디지털, 네. 결제 건수를 2020년도부터 이미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인도에 이제 출장 예정이시니까, 네네. 가보시면은 어디를 가셔도 뭐 시장에 노점상 할머니가 파시는 야채 노점상에서도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다 UPI 결제를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 쇼츠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사탕수수 짜서 파는 그런, 네. 노점 같은 데도, 네. 그 QR이 있는 걸 봤어요.
맞습니다. 신용카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와 같이 디지털 결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사회가 완성이 된 것이죠.
약간 중국이 걸어온 길이랑 비슷한 면도 좀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DNA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최대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페이티엠의, 네. 그 당시 이제 알리바바나 엔트그룹이 중국의 이제 최대 핀테크 기업이죠. 기업이 이커머스와 핀테크 기업이 인도 최대 이런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전자지갑이라고 그러죠. 전자지갑과 QR코드가 이 DNA가 인도에서도 먼저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2015년도였는데 그래서 UPI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자지갑과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주로 하다가 아무래도 전자지갑 같은 경우는 그 이 핀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이 송금이 가능하고 또 이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하지만 UPI가 들어오면서 어떤 핀테크 앱을 가지고 있든 이제 일반화 어떤 사람이든 아주 용이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간 오픈뱅킹이랑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정부 주도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쓸 수 있는 망 같은 걸 마련해놓은 느낌이군요.
네.
결제할 수 있게.
이게 그 사실 되게 일반화가 빨리 된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핀테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2014년도에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사회 금융 소외층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했던 문제들을, 네. 이제는 이제 해소의 어느 마무리 단계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했던 것이 핀테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쉽게 깔리니까 스마트폰으로 핀테크 앱을 쉽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핀테크 앱을 다운받아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핀테크를 통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핀테크들은 이 사용자들의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한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실제 그 신용등급까지 자체 신용등급을 부여를 하고.
아, 그냥 비대면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실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인도에서 2019년 초 기준, 그러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인구수가 전체 약 14억 명의 인구라고 하면은 한 2억 6천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아예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등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2억 6천만 명 중에서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인구수는 1억 4천만 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핀테크들이 들어오고 핀테크 앱이 이제 사용이 일반화가 되면서 이 핀테크들이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사용해서 자체 신용평가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고 이제 금융소외층들도 대출까지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도인들의 소비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소비와 소득이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하긴 저희도 조금 뭐 마통 뚫리면 소비를 좀 더 하고 네. 그런 느낌인 거겠네요.
네. 다만 이제 인도의 네. 그 GDP 대비해서 이 전체 이 대출 규모가 여신의 규모가 중국이나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아주 낮은 편이에요. 여전히. 50-6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GDP 대비해서 네. 이 여신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50%를 넘어가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도 100%를 훨씬 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인도에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인구수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수도 그리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을 수밖에 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인도에서는 그 룸이 많이 남아 있다.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 선진국 수준의 그 규모까지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저는 인도가 큰다고 해서 인도의 제조업체들만 성장 가능성이 클 줄 알았는데 금융업체들도 성장 가능성이 엄청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최대 은행이라고 하면 HDFC나 ICICI 은행 등이 있는데 이 은행들의 이 여신 그리고 수신의 성장률이 네. 연평균 20%씩 성장합니다.
금융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군요.
엄청난 거죠. 이런 시가총액이 100조가 훨씬 넘는 은행들, HDFC는 훨씬 넘고요. ICICI 은행 같은 경우도 130조, 14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성장률이
예, 이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은행들의 여신과 수신이 20%씩 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수준인 것이죠.
역시 인구가 네. 많고 볼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인도 정부가 애초에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 발급하고 또 UPI 도입하고 이게 인도 정부가 다 그려놓은 그림인 거겠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살린다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금 사회였다가 이 사람들을 디지털로 연결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연결된 이 디지털 사회 내에서 디지털 결제를 폭발적으로 성공적으로 일으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고 이와 같이 변화된 인도의 경제를 살펴본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인도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 소비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잘 알겠는데 또 그러면 제조업은 얼마나 더 커갈 수 있지? 그리고 인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무언가를 보고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건 또 요즘 인도 투자 트렌드는 어떤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도 이후부터 이게 보면 네. 인도의 민간 고정자산 투자가 인도 정부 고정자산 투자를 추세적으로 넘었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뭔가 설비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만도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 수준도 미치질 못했었는데 2020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민간 고정자산 투자의 이 규모가 이 정부 고정자산 투자를 아주 큰 폭으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앞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이 정부 고정자산 투자가 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도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을 보시면은 연평균 27%, 거의 30%씩 연평균.
정부도 돈을 많이 쓰고 있네요.
엄청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를 봐도 올해라고 하면 인도의 회계연도가 이제 3월이기 때문에
네.
2023년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의 이 정부 고정자산 투자의 이미 이제 그 규모는 발표가 됐거든요.
예산이 나와 있죠.
예산은 매년 2월 달에 유니언 버짓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약 37%, 거의 40% 증가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민간 신규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민간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의 의지를 불태우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2021년도를 기준을 보면 이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가 약 100조 원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한 500조 정도가 인도 현지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뭐 개인들의 고정자산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정자산 투자가 한 170조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한 770조 정도가 2021년도에 인도 전체 고정자산 투자였는데 그걸 봐도 인도의 민간 고정자산 투자가 정부 고정자산 투자 170조를 크게 앞서는 것이죠. 600조가량 네. 됐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인도의 이 고정자산 투자, 인도의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 31%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4%까지 이 34%도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2026년도가 되어야지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던 수치였거든요. 이게 올해 가능할 것이다. 벌써 한 2, 3년 정도 앞당겨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되는 섹터를 보면은 뭐 인프라 그리고 임의 소비재, 내구재. 임의 소비재 내구재라고 하면 뭐 자동차, 전기전자, 가전제품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 등의 이런 이 제조업에 이 투자가 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산업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네. 한동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인도로 옮겨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인도 경제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고 할 만한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조업 부분, 그리고 임의 소비재, 네. 이 내구재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인도의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이 또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같은 경우는 정유 소기화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유통, 리테일 그리고 지오 서비스 설명드렸다시피
네, 통신.
통신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하고 모두 인도 정유 석유화학 사업도 인도 제1 기업이고 유통에서도 인도 제1 기업이고요. 통신도 제1 기업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도 지금 2024년도가 되면은 흑자가 예상이 될 만큼 왜냐면 이제 인도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제조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수입되는 인포텍스를 수입 관세를 크게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이 신재생 에너지 제품들의 또 이제 이 서비스티도 받으니까요.
좀 보호무역을 해주는 거네요. 좀.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제조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수입관세가 있고 수입관세를 좀 큰 폭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파운드를 좀 쳐주는 거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생산해서 인도에 팔려고 그러면은 수입관세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왜 수입차를 잘 안 타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인도에 들어가려고 하고 현대차도 인도에 캐파를 늘리고
종목을 갔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전기전자, 자동차 이 제조업들의 인도 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수입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수입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세가 30%가 넘어버리니까 애플도 인도에 공장을 짓지 않고서는
인도 사람들한테 네. 팔려면 6억대를 더 팔아야 되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이 법인세율도 30%였던 것을 주변 국가와 비슷한 22%까지 낮춰졌고요. 그리고 뭐 생산량 연계 인센티브라고 인도 현지에서 너희들이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과 판매량의 목표치만 달성을 하면 초과되는 판매량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를 또 이제 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으로서는 인도에 공장을 짓는 것이 사실 되게 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도 됐고 또 매력적인 또 선택지도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많은 제조업들이 들어왔고 또 인도 현지 기업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같은 경우도 여러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 서비스도 받으면서 그리고 수입 관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익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의 수익 달성도 지금 가능한 지금 수준까지 온 것이죠.
저는 그 사탕수수 기사를 보다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탕수수가 원료가 되니까 수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기업이랑 같이 밑그림을 그리고 기업과 굉장히 붙어서 같이 성장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산업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전자 산업 내에서 가전제품인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가 아직까지 보급률이 100%가 되질 않으니까 인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전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도시 지역으로 보면은 냉장고 뭐 7, 80% 되고, 하지만은 인도 전역을 보면 아직까지 50%에 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가 이 인당 GDP가 2,000불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보통 이런 가전제품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 국가들의 소비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그 당시 인당 GDP가 1,300불에서 뭐 4,300불까지 성장했던 시기에 이 가전제품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지 못했었던 그 시기에 연평균 이 가전제품 소비가 15%씩 성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인도가 이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전제품 산업에서는 에어컨이 좀 수요가 저는 좀 두드러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몬순도 있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보급률이 조금 찬다 하더라도 에어컨은 교체 주기도 짧고 보통 한 개 이상의 수요가
그렇죠.
발생을
또
하니까
금방마다 놓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이 수요의 성장이 더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인도에서 넘버원 에어컨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타타 그룹 내에서 볼타스라고 하는
볼타스.
또 에어컨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전제품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자동차 산업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도 자동차 산업은 2020년도에 세계 5위였다가 2021년도 4위, 2022년도에 세계 3위 시장까지.
생산단에서 그 정도 순위?
판매단에서 인도의 시장이 그렇게 컸습니다. 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 시장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빨리 올라왔고요. 이 시장에서 지금 뭐 현대차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대차가 2위를 하고 있고 점유율. 승용차 점유율 2위를 하고 있고 그 바로 턱 밑을 쫓아오고 있는 타타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타타 모터스가 인도 상용차 시장에서는 이미 1위 업체이고 그리고 특히 뭐 승용차도 잘하고 있지만은 승용차 내에서도 전기차에서 점유율이 80%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지금 투자도 인도 내수 브랜드 중에서는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타 모터스의 또 성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프라 시장에서는 라센 앤 터브로라고 하는 L&T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지금 인도의 넘버원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그럼 뭐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도로
네, 인도 인프라가 되는 그런 말씀 주셨던 그런 도로라든지 저 에어포트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에 다 이제 그 1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들도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게 중국 투자할 때도 한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긴 한데 왜 작년에 아다니 그룹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기업이 회계가 투명한가? 그리고 정부와 너무 유착되어 있어서 뭔가 부패 이슈가 있진 않나? 그리고 대체로 인도 기업들 자체가 우리도 성장 단계에서 그렇긴 했지만 정부랑 굉장히 손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반대로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또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한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중국과 인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중국은 우선 세계에서 제일 큰 공산주의고
그렇죠.
인도는 세계에서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이걸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이 경제가 막 성장할 시기에는 뭐 제 이 일당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의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좀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 좀 익스포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회계 프로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 그리고 정경 유착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경제 성장하는 초반에는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숙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걸 봅니다. 기업들의 매출과 그리고 이 기업이 회계 감사에 지불하는 그 금액은 사실 애뉴얼 리포트에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비율이 갑자기 회계 감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그 매출액 증가 비율보다 너무 크게 증가가 됐다.
수상하다.
네. 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다 보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기업들은.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인도 시장에 개인 투자자지만
네.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저의 총 투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 포트폴리오에 좀 인도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들이 지금 상장이 돼 있어도 직접 투자는 안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는 직접 투자하실 네. 수는 없고요. 다만 이 DR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예탁 증서이고요. 네.
중국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았었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나 L&T, 라센터브로 같은 경우는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주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은 또 미국에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지는 않죠.
네. 네,
다양하진 않지만은 ETF는 있고요.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가 있고 또 미국에 상장된 ETF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섹터 그리고 이 마켓캡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워낙 크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냥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뭐 이런 ETF로도 충분할까요? 섹터를 뭐
그렇죠. 인도 지수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투자의 수익 성장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지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해서 메이크 인 인디아, 뭐 전국민 계좌갖기 운동, UPI 쭉쭉쭉쭉 인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는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막연하게 인도의 이미지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아 합리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구나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혹시 또 여쭤볼 거 있으면 모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